작년 6월 17일 한 신문에 난 사진 그리고 그 사진과 관계된 사연 읽고 제가 참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합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신발을 벗은 채 길바닥에서 뭔가를 향하여 저렇게 절을 하고 있네요. 그 앞에는 가방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 위에 꽃다발이 있습니다. 저분은 작년에 대구시청을 퇴직하신 김봉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자연재난과장을 역임하셨다고 하더군요. 38년 7개월 동안 몸담았던 대구시청을 떠나면서 저분은 세 번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준 대구시청에게 감사드리려고 큰 절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구시청은 대구시민 또 시민들을 섬기는 공무원 등을 의미합니다. 신문에 실린 그분의 퇴임사를 한번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사셨더군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공고를 나와 20살 때 그냥 건축공사장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던 중에 어떻게 해서 대구시청에 좀 이렇게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7개월 동안 저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저분은 퇴임하면서 퇴임사를 이렇게 대구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를 보면 대구시청을 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운 님 할 때. 예. 그만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장 덕분에 40년 가까이 별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올 수 있었고 크진 않지만 집 하나 얻을 수 있었고 또 때로는 가족과 외식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또 직장의 도움으로 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어중문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그 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보 기술자로 들어온 자기가 특급 기술자로 키워주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을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뭐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노조와 사측이 언제나 늘 갈등을 벌이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노동자의 권익 또 인권, 소수자의 인권이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법적으로 잘 보장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뉴스를 보면 우리의 사회는 권리 욕을 넘어서 권리 쟁취 늘 싸우는 사회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주말마다 권리 쟁취를 위한 그야말로 투쟁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삭막한 사회 가운데에 감사야말로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훈훈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고맙다는 인사 잘하는 거 알잖아요. 정확한 그 이름은 기억나지 못하지만 소련 미소 냉전 시대 당시에 어떤 공산당의 소련의 공산당 간부가 미국 가가지고 왜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줄 알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땡큐 이 말을 늘상 하더라는 것이죠.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언제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언제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말을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크면 누군가가 자기의 자식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안은 꼭 배꼽 인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만큼 세상 사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렇게 정말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하면서까지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말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덩실덩실 춤까지 추겠다, 혹은 어버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으면, 너무 감사하면 어버주기라까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되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앞에 큰 절 한번 드리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장소가 이래서 안 되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한번 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여러분 9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거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서 그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얘기하고, 그의 궁정이랄 때 궁정은 뜰, 성전 뜰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교회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두 번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만 만들 때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분도 확인해야 되고 정확해야 돼. 윗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겨우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그 예배할 때의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겸손, 감사, 찬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마음가짐이라고 그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 굽혀 경배하는 법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자기 잘난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예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가 찬송으로 표현되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또는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감사와 찬송과 겸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겸손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헌금도 드리시고 또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감사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 아팠는데 낫게 해줘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결혼한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어떤 분은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귀한 성경의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 보면,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또 신앙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나의 나의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감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필립 하토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자. 그러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연구에 따르면 100명 중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100명 가운데 30명 안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 공부 열성이 있어서 굉장히 이 글 읽는 것, 한글 깨우치는 열심이시죠. 또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 상태예요. 이 가운데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은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30명이나 된대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나에게 집이 있고, 내 소유든 전세든 사글세든 집이 있고 음식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컴퓨터까지 있다면 우리는 상위 1% 안에 든다는 거예요. 상위 1%.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들이 뭐 집, 내 집이 아니라도 집이 있고, 그리고 삼시세끼 먹으면서 살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 핸드폰이 있다면 이 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상위 1%. 자, 이렇게 우리는 비교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 이분은 100명 가운데 30명만이 기독교인이래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아직 30%입니다. 여러분, 그 30%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 약속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길러 주시는 목자요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로 모였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책에서 읽은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자신과 매우 친하게 지냈던 같은 교회 권사님, 친구 권사님이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화를 걸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몇 차례 시도한 끝에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 전화를 통해서 이 권사님은 자신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세 가지 마음가짐과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병보다 더 무서운 새놈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실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묻고 답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암이라는 중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 어쩌면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번 주에 또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의 위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믿음이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작년에 들려드렸던 스펄전의 목사님의 한 글을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개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느니라.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때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